오늘은 가정의 비전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감정이 자라 사랑을 하게 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부부들이 이것을 이제 시작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의 첫 발걸음이 방향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홀로 살 때는 이런저런 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둘이 되고 보니까 서로에게 적응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이후에 넷이 되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는 또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가운데 안녕하세요라는 토크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방향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만나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며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마음가운데 너무나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비전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유명한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손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장성을 하여서 40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리브가라고 하는 어여쁜 여인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니까 당시 남성들의 결혼 적령기가 30세 이전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시기를 넘겨서 늦은 나이에 40세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창세기 2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마도 그 땅의 여러 여인들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집안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친족으로부터 얻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심해서 얻은 여인이라 그런지 창세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소녀는 복이 심히 아름답고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까 보기에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끼 같은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면은 참 좋을 텐데,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감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이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요즘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불임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아이가 생기면 좋았을 텐데 시간은 가고 아이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둘째 부인을 얻던 아니면 요정의 몸을 통하던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삭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 아들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다른 자식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식을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다른 방법으로 대를 이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어여쁜 아내 리브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그의 부모가 이삭과 동일하게 오랜 시간 동안 불임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이런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삭, 너 기도해라. 분명히 내게 그 역사를 이루셨듯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분명히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뭐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보니까 이삭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잘못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들이 나오시는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동영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여기 남편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본다면 이런 권면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당당하게 기도의 요청을 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올바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보이는 곳에서 하지 말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소원하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예. 본문을 보니까 이삭의 기도가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그 자녀를 60세에 얻었어요. 20년 동안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였어요. 당시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셔서 집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뭐 밥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제 가정에 있었던 거죠. 7살짜리 꼬마가 뭐 그 사정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 어머님께 집에 가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요청을 한 거죠. 아마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사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무엇인가 가지고 싶으면 굉장히 집요하게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저를 키우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막무가내 요청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는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시연아, 하나님께 기도해. 엄마는 못 사주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시연이가 기도하면 좋겠어. 당시에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전거를 갖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어머니와 함께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믿으십니까? 예, 주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730일, 2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제가 아마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영성을 소유한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마도 그 어린아이가 2년을 기도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제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20년간 아내를 위해서 집안의 대를 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좀 정화되어야 될 개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응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진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분들께 이런 조언을 종종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이라고 하는 작은 프레임 안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이게 기도를 아주 잘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걷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사실은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삭이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20년의 세월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의 그 상처받은 마음 아픈 그 마음을 만드시고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확증을 얻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뛰어넘는 좀 수준이 높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의 이삭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아이를 가지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감사함을 넘어서 어느 순간에 또다시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제 쌍둥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배에서 좀 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안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도 참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두 아이가 서로 싸우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아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번에는 리브가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운데 물질을 달라고 해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직장을 달라고 해서 직장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녀들을 주셨는데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경험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귀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사실 예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꾸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많아졌으니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생각해보면 리브가도 사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적으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임신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는 누구를 찾아야 되죠? 의사를 찾았죠. 네, 의사를 찾겠죠. 그리고 뭐 산파이든지 엄마이든지 나이가 든 하인이든지 여러분, 사람들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리브가의 자세와 그녀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신앙인이구나.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우리에게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 이 일이 내게서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 이 단어가 바로 why라는 question입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땅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와 지금 영성사역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의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8월에 부임해서 청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 사역을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을 섬겼는데 제가 청년들을 섬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유학 와서 이제 처음 사역한 교회가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시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박사 과정을 가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예쁘게 보시고 같이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인디애나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지가 시카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7시간을 운전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리입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옥수수 밥만 보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좀 도시 냄새를 맡고 싶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뻐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감동 가운데 이제 섬기러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얼마 후에 교회 분쟁이 일어났고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갔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자라난 교회도 분쟁이 있어서 참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참 심했는데 왜 주님 내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당시에 교회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라 불리는 어른들이 참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교회 홀로 남아서 이제 설교 목사로서 자리를 지키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청년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 청년들이 참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이 친구들을 섬기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20년 후에 성숙하지 못한 직분자들이 된다면 그거는 다 내 책임인 것 같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교회 갔냐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질문을 여기서 답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청년 사역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시기를 이 파운데이션을 잘 쌓아야 되는데 직장도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합니다. 직장도 커리어도 청년의 시기에 쌓아져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 청년의 시기에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내야 앞으로 이민교회, 한인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20, 30년 후에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으로 왕성해질 수 있을까. 오늘 엄보람 자매 와가지고 특성했는데 저 친구의 머리에는 79절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암기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다져져야지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다른 성숙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져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말씀을 넣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 포인트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따가 하겠지만 이 초대교회 20년 후는 저 청년들이 이끌어가게 될 것인데, 이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올바른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청년부가 부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포트리에 좀 내려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청년부의 65% 정도가 지금 포트리와 펠파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전 예배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 전에 이제 제가 오기 이전부터 교회 내에 아마 여러 가지로 있었던 이야기 같고, 이번에 장로님들도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 8월 말에 이제 오전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도 여기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년 정도를 갔다가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시작하는 그 분립 방법을 취하고 모집하는 과정 가운데 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로 지원해라. 가고 싶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지원해라.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거기 가면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주말에는 얼마만큼의 커밋먼트를 가져야지 목사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얼마의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직접 나아가서 물어보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너랑 인터뷰하면서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너를 포트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니, 너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why라는 퀘스천을 계속 던져야지 뭐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할 때,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 자녀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이 가문이 형성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리브가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정말 그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비전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미성숙한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 큐티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레미야를 진짜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결같이 주가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 사역하고 눈물로 정말 주의 마음을 전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나라가 망하는 그 격동의 시절을 보내면서 때로는 변질될 만도 한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 순간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하루는 감옥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비전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면서 옛다 받아라 라고 하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직접 우리 가운데 와서 행하시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 대한 비전을 얻습니다. 태안에 쌍둥이가 있고 두 아이가 장성하여서 두 나라, 두 민족이 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그녀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일 또한 내가 이룰 것이니 평안하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니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지금 너의 어려움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니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리브가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마리아랑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주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리브가의 모든 인생들을 보면은 그 비전에 맞춰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한 비전,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참 여성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기도로 아이를 얻었지만 그 아이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원대한 비전, 그 디테일은요, 여성, 바로 엄마가 채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브가를 통하여서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이 가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예배에 모이신 모든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보면서 오직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